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033면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있는 하나님의 종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실체로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신약시대와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우리 앞에서 한 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생각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것을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건 말없이 죽어감으로써 그를 죽인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보복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파를 엮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제 다, 낯빛이 다 이제 이렇게 수상해졌어요. 설교로 들어가는 시작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길이 안 보이는 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에다가 우리가 좋은 가치를 꺼내는 것과 반대 설명이 됐죠. 그는 그런 희생하시고 인내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침묵하신 진정한 본문은 없어지고 거기에 달린 장식들만 가치가 되어서 그러니까 태도, 자세 같은 것만 있고 실제 내용은 없는 게 됐어요. 내용은 없죠. 그 예수의 죽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의 순환과 그의 모습들에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못 쫓아가고 모습, 표현, 자세에서 가치를 뽑았었다 이 말이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의 침묵은 예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누가 대신할 수도 나눌 수도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본인이 해야 되는 길이라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잡혀가고 죽으셔야 됩니다. 죽음의 한복판에 붙들려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 인류에게 없었던 길, 사망을 뒤집는 부활의 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가 맡은 일입니다. 하소연이 필요가 없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의 침묵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서두에 시작한 바와 같이 예수의 죽음의 어떤 비장함, 영웅성 같은 것들로 그 내용을 대신했던 것 같이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개념으로 추상 명사로 가지고 있지 그 실체를 보통 모릅니다. 그 실체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의 기대와 훨씬 다릅니다. 우리는 실체는 따로 있고 개념은 따로 있는, 그래서 이 실체가 개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개념은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생명이면 생명이 그 속에 담겨있는 존재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둘의 분리가 이 가치들이라는 것과 진리, 덕목들을 이렇게 추구해야 할 어떤 방향이고 실체는 몸뚱아리고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늘 마음은 원이로되 뭐죠 그 다음에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는 뭘 하러 오셨냐면 이런 개념들은 떠돌아다니는 무슨 객관적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된 인격 안에 준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가 옴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길을, 생명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예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봐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째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이 물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아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예수를 보세요. 예수를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덕목의 덩어리가 되고 흠없는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부족함과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우리를 만드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사랑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많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가졌으면 한 점의 흠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한 확신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 말하자면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쓸데 없는데 스스로나 제3자에게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요새 종을 안 쳐서 아쉬운데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속이 불편한 거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심과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불만은 뭐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야,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보여봐. 야, 날 보면 모르겠어. 야, 네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글쎄 말이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응? 생각을 해봐. 세상에 기적이 이거보다 큰 게 있어? 응? 그거야 그렇지. 너야 공부도 못하고 너야 꼴통이었고 너야 늘 우리끼리 너 왕따시켜. 글쎄 말이야. 그게 믿잖아. 그래도 모르겠어 이 빙신아. 아, 그래 해야지. 그래도 모르겠어. 내가 암만 못 났어도 내가 그럼 정신병자였어. 내가 아닌 걸 기라고 우겼어. 아, 나도 사지가 멀뚱하고 눈깔 두 개고 똑같잖아. 내가 믿잖아. 야, 넌 그럼 믿으면 너 잘해? 야, 어떻게 잘하겠냐, 내가. 학교 때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겠냐. 근데 아닌 게 아니니까 나도 환장하겠지. 그 증거를 하는 거야. 왜?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놓치면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 그래서 내가 하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 버린 너는 내 자녀다. 떨쳐버릴 수 없는 신자된 이해, 감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자신이 기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지는 않고 마음에 들지는 않고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 자주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것이 이제 천주교 욕하는 거죠. 그들 왜 교황은 만들고 지랄이야. 야, 놔두세요. 잘 믿자고 그러는 거예요. 잘 하자고. 영국은 왜 아직도 왕을 데리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 왕을 죽이라고? 그러면 더 잘 된다고? 그건 잘하는 문제예요. 그 조직, 그런 규칙 속에서 누가 잘하느냐라고요. 그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더 잘 가지고 더 키우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허락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현실, 사실, 운명을 이해하여 쌓아나가지 않으면 배타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누구를 비난하여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닌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서 가져야죠. 이게 예수의 침묵이죠. 왜 비난하지 않는다고요? 왜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나 우리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신자로서 사세요. 씨름하시고 울고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비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꼭 결론도 내세요. 예수님은 하셨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거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갖고는 결국 신앙의 가장 위대한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데까지 울고 불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한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리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이 울부짖음을 거쳐 드디어 명예로운 자리에 오십시오. 그냥 바깥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훌륭하냐 어리석으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리석으면 겸손하면 돼요. 난 잘 몰라. 그건 당신이 해. 어디로 갈지 정해. 그럼 내가 쫓아갈게. 정할 때까지 난 한숨 잔다. 어리석은 자의 특권. 뭐가 겁이 나요? 잘났어요? 그러면 분별을 하세요. 결정을 해서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앞장서세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심사하고 채점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거예요. 겁을 낼 게 없어요. 우리는 한동안은 한국 사회가 가진 게 죄였어요. 가난한 게 정의였다고요. 그렇지 않죠. 가난할 때는 어떻게 정의롭게 사느냐죠. 가난한 게 정의가 아니라 가난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지킬 것이냐. 못했죠. 원망과 분노로 나왔죠. 가지면 어떻게 정의로울 것이냐.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멋있게 나누셔야 됩니다. 있는 거 다 팔아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번에 주면 망합니다. 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지식도, 지위도, 권력도, 부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니 잘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제대로 조화와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묻습니다. 네 조건 속에서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아는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바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는 침묵하십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열어야 하는 길,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을 당신이 가셔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거보다는 하나 아래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아래라도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건 내 인생입니다. 내가 채워야 할, 나라는 존재의 내용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길을 가야죠.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은 감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제일 많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게 흠 없는 겁니다. 흠 없는 거. 그래서 회개가 너무 비율이 큽니다. 기도 속에서. 흠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아직 완벽하지 않은 속에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시라니까. 난 새벽 기도도 못해요. 그럼 낮에 하라고. 왜 꼭 새벽에 나와야 되냐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전철 속에 있다. 그럼 거기서 하라니까. 잠깐씩.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자랑이 그거 아니야. 나는 전철에서도 봤다. 그땐 그렇게 말을 하잖아. 영어는 왜 전철에서 봐서 실력이 늘고 기도는 전철에서 하면 무효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최악의 조건, 가장 불만인 조건에서 신앙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말하자면 자책 깨 지지 마시고 자책을 지고 가세요. 자책을 어깨에 그게 어떻게 매죠? 나이가 제 나이가 돼버서 이 단 어깨 걸러매고는 아닌데요. 걸머지고 좋았어요. 매고 가셔야지. 이거 붙잡고 울지 말고 걸머지고 가야지요. 하루씩 하세요. 하루가 또 오잖아요. 어제는 실패했다. 그건 어제고 오늘은 새 판. 고스톱도 끝나면 새로 치는데 뭐가 거기? 야 이번엔 점천이다. 새로 하시려니까 매일 나가시라고 매일. 그게 이 얘기예요. 그는 침묵하셨다 이 얘기라고요. 우리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굉장히 미약해서 전부 다 원망하죠. 나라, 경제, 국회의원. 그 바람에 교회는 좀 가라앉았어요.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국회가 잘하기를 원치 않아요. 뭐 교회, 목사 다 있죠. 암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를 떠넘길 수 없습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아주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답니다. 말씀이 커요? 육신이 커요? 헷갈리는 질문이죠. 말씀이 크죠.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육신은 우리 개개인의 존재니까 작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체화됩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모든 가치들은 구체적 인격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추상명사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물 좀 줘. 그럼 어떻게 줍니까? 물 좀 줘 그러면. 당연히 컵에 담아줘야 됩니다. 물 좀 줘 그랬더니 종이에다 물 이렇게 써서 주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 모든 가치와 덕목, 즉 진리와 생명이 우리라는 것에 이런 본질이 되고 형태가 되고 결정이 되고 행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문학 책을 보다가 그 인문학 책이니까 답은 없고 고민과 그 질문은 굉장히 깊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답을 달아서 제가 문장을 이렇게 고쳤어요. 하나 읽을게요. 컨텍스트를 가지지 않는 텍스트는 실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가지는 명분과 소원이 다만 이념과 사상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대와 환경이라는 실제적 정황과 도전 속에서 그 내용을 행동하는 실전에 의해 실체화되어야 한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는 척이라도 하셔야죠. 그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만 추상적이고 개념적일 때는 그것을 구체화할 경우를 놓친다. 경우란 내용이 때와 방향을 가지는 결정으로의 구체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실체가 되지 못하면 소원과 이상은 갈증과 치열함으로 해체된다. 무산된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금식기도도 해보고 철야기도도 해본 그 열정과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는 동안은 한 것 같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기억나십니까? 부흥회로 모여서 은혜 받고 다 울고 교회 문을 딱 나서면 사우나에서 나온 것 같이 그랬던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실체화해야 되는지 자신의 것으로 가져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 추상명사와 소원은 연결되어 있는데 나 자신이 그게 담아지지는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도 그리고 결국은 여기다 담으려고 한다는 사실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연결시키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최악의 조건이 세상이 말하는 최악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조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들을 우린 뭘로만 쓴 거예요? 말이 그렇단 말이지로 썼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인생에 대해서는 늘 원망이죠. 하나님 도대체 들어주신 게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래요? 그렇게만 했지. 그게 실제로 우리 생에서 우리를 고민케 하고 우리를 울게 하여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건 하나도 몰라서 넋두리만 있지. 넋두리, 원망, 해설. 해설하지 마시고 경기를 하라 그랬죠. 해설을 하지 말고 경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지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고 이렇게 요구하시고 이렇게 증언하는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우리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사랑은 왜 튀어나오는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느닷없이 왜 사랑을 여기서 결론으로 꺼내야 되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이 두려움입니다. 무슨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죠. 운명, 가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의 답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다 두려움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보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만이 하실 일을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고난과 수모와 왜곡 속에서 이루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유능함도 완벽함도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이 사랑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겁니다. 사랑의 덩어리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의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늘 흐물흐물 웃고 실실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것도 오해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저 새끼 저러다 죽어라 이러지 않는다. 침묵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온갖 위협과 시험 속에서 매일 한숨이 나오고 비명이 나오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뭘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르고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천박하고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저잣거리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유명한 사진작가 국제시장 그 사진 속에 이 좌판 깔아놨다가 그 단속반에 걸려서 이 머리채 이렇게 잡아서 휘둘리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왜 법을 어겼냐죠? 왜 어겼겠어요? 애들이 굶으니까 어겼죠. 나라에서 그럼 복지 정책을 해서 애들 다 먹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그거 만들 때까지 기다리다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야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해결이 안 되는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겪고 시험하고 도망가고 하나씩 배우고 해가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도 해야 하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를, 하루하루의 현실을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의 시험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나날이라는 것 기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 울고 후회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었던 것 같이 십자가가 승리였던 것 같이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승리가 된다는 것 확인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